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59절, 60절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모든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성령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두 시간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잘 정돈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큽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은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덕분이다 라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성령께 의탁할수록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된 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적 제자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생명 주시는 이 성령 없이는 생명이 없으며 진리의 영 성령 없이는 이해가 없고 성령의 일치 없이는 교제가 없으며 성령의 열매 없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없으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효과적인 증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정말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성령의 체험이 더 깊어질수록 이 말씀이 정말 맞다,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 안에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방향성을 갖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을 잘 맞추어 간다, 내 삶을 가꾸어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아바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난 주일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분열의 위기가 왔었어요. 이제 구제 그 배분, 구제품 배분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위기가 왔었는데 이제 또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출을 하고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됨의 축복으로 교제의 축복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곱 집사를 뽑은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보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주제의 우산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일곱 집사 중에 이제 두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만 사도행전에 이제 이 설명이 나옵니다. 다른 다섯 사람은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보셨는데요.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표현으로 인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재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변에는 여러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집해 있는 모여 있는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리버디노라고 하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스데반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고서도 또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자기들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았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하는 그런 이제 반발심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논쟁을 벌였는데 이 스데반이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겠고 우리 리더들한테 당신 좀 가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뭐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야말로 저 구약에서 쭉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도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증거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도의 상황을 목격할 때, 이 유대인들은 막 펄펄 뛰는 거죠. 불경이라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대망했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모르는 겁니다. 전통적인 특히 그 규범에 붙들린 부류들은 더욱더 완강하게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죠. 그들의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성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이었죠.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건드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그냥 그대로 놔두고 딴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유대교의 핵심인 성전 헐겠다. 뭐 성전은 이제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율법. 율법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 율법은 다 지켜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성취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삶을 맞게 되었다. 율법이 안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기반 위에 이제 성취의 그 차원, 더 높은 차원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번 왜곡되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스데반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교를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데반은 나 아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게 아니고 천사 같은 얼굴로 이게 평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긴 설교를 해요. 7장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50절까지. 근데 긴 설교를 하는데 이 긴 설교 안에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주제들이 거의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아까 보신 본문 51절의 말처럼 당신들은 왜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십니까? 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의 그 알량한 전통적인 규범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안전만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격분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이를 갈면서 분기탱천해서 정말 이제 막 달려들듯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 스데반이 또 더욱더 성령이 재충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 스데반 얘기가 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죠.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제 돌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떤 공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마치 폭도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을 한참 맞던 그 스데반이 한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말이었죠. 첫 번째는 59절에 우리가 아까 같이 읽으신 거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60절, 무릎을 꿇고 아마 서 있는 채로 이렇게 돌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는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그리고 곧 돌에 맞아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을 던졌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훗날 사도가 된 사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어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7장에 나온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존재에 이렇게 탁 초점을 맞추고 조명을 한 그런 아주 탁월한 설교였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의 인사이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훨씬 더 그 후에 많이 발전을 시켰고 또 확장을 시켰고 했기 때문에 뭐 이 스테반의 설교보다는 더 훨씬 더 아주 장엄한 스케일 그리고 깊이 있는 아주 통찰력이 뭐 너무나도 출중한 그런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초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된 사울은 결국 스데반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죽임을 이제 당하는데 이렇게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제자로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그가 배우고 익히고 가졌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실은 우리가 위인들의 뭐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어떤 훌륭한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대할 때 참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런 선한 모습을 보여줬대 하는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대입이 되면은 훨씬 더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임박한 죽음에 내가 이렇게 탁탁 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한번 스데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먼저 쓴 다음에 이제 후속편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증거되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제 또 서술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 책을 썼는데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을 두 마디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모아서 가상칠언 그래서 일곱 이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가지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은 자기네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스데반이 한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였다. 주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 성품을 드러냈던 그런 온전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는 예수님과 스데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죠?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또 거두어 가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죠. 이것을 다 책임지시고 행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아버지를 아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존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고 잔인한 죽음 가운데서도 나의 존재와 인생은 나를 죽이는 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비록 상황은 악하게 보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선하신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지금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같은 열악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선하신 뜻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려면 그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마땅히 그 신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존재를 맡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아버지께 맡겨져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 폭도들의 손에 던져진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 그러면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선명한 지식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내가 겸손해질 때, 그럴 때 드릴 수 있는 신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도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 증거하고 스데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이제 삶과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건 갑작스러운 일이거든요. 갑자기 돌로 맞아서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무슨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습니까? 하고 따지기 일쑤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뭔가 분하죠. 그리고 뭔가 억울하죠. 그리고 따지고 싶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세요? 라는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 고백,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백을 배운 스데반의 고백,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겸손이 바로 신뢰를 드릴 수 있게, 신뢰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나 고통이 닥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으려면 지금 이 겸손, 예수님과 스데반의 겸손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큰 본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오늘 본문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결단이 되게,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얼마나 높고 그리고 숭고한 차원의 삶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임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말,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표면에서의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훨씬 더 고귀한 삶의 차원이 열리도록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길이 열리도록 주어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나 또 스데반이나 자기를 혐오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를 향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비는 이 차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는 이제 가해한 자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해자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나는 저 사람 죄를 다 용서했어.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영원히 평행선 가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라는 선물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가 용서를 해줌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짐작은 하시네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해를 끼치고 용서를 빌면 그때 가서 계속 분해하고 그리고 이제 저 한번 좀 뭔가를 좀 갚아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복수심이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벼랑가 와서 나에게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또 와봐.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줄 건지 아닐 건지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기가 무척 어렵겠죠. 그 사람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용기를 내서 한마디를 건넨 것인데, 그런데 아직도 분해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그래 나중에 와.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잘 모르면서 좀 용서를 해줄까 하는 그런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나 용서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용기가 없어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를 빌러. 그러니까 언제 오든지 간에 용서를 빌면 즉각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로부터 많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부부지간도 좋고 뭐 형제지간도 좋고요. 또 친구지간도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배워두지 않고 또 용서의 참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는 실제로 감동 깊게 본 적이 없으면 내가 용서해야지라는 것은 아 그래 그건 좋은 일이지 하는 그런 허구에 해당하는 개념적인 일에 불과하지 결코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사람의 행실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 용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용서의 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이 용서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것도 좋겠지만 내게서 찾으시면 어떨까요? 내 안에서. 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많은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째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피해와 손해를 끼쳐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허튼 것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창조하실 때 그냥 대강대강 어떤 뭐 이런 방법 좋겠지 저런 방법 좋겠지 그냥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수준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정교하고도 섬세하고도 정말 수준 높은 이 세상의 21세기의 테크놀로지도 아직도 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기술을 가지고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온통 나의 본질 안에는 온통 좋은 것뿐입니다. 그것도 최상의 것으로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지혜의 모습을 내가 잘 드러내면서 진실되게 내가 그러한 모습을 사모하면서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드리질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아프신 거죠. 하나님 마치 내게 최고의 것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잘 드러내지를 못하니까 엄청 손해보신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엄청 피해를 입혀드린 거죠. 더 나아가서 보여주기는 이런 사랑과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욕심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나쁜 습관에서 헤어지 못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나의 내면 안에서는 늘 사랑이 오작동합니다. 거기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표면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세속적이고 이념 편파적이에요. 이거 이념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잘 살고 싶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뭐 보수 이념을 한다든지 뭐 진보 이념을 한다든지 그것은 다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편파적이다 보니까 영 용서와 사랑, 화해, 화목, 하나됨 이런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대상을 경쟁적으로 보다 보니까 늘 애쓰고 쫓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뿐이에요. 그러니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러지 못하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난 왜 이걸 잘 못하지? 열등감을 또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속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상한 마음 속에서 좀 잘 되는 케이스를 보면은 시기가 일어나고 또 미움도 일어나고 또 분노도 생기고 좌절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파도들이 나의 마음을 온통 쳐대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사랑의 의도대로 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깨지고 상하고 이런 모습으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 값지게 하나님의 그 값진 창조의 대가 그리고 또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런 구원의 값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모습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아파하고 상하고 깨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연민이 넘치는 불쌍히 여겨져야 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인지상정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으신 것이고 얼마나 막대한 손해를 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통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고 오늘날에도 그 아들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자, 내가 좀 생각해 볼게. 너 용서해 줄 건지 아닐 건지 내가 받아줄 건지 아닐 건지 너 좀 시험을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죠. 언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듯이 그냥 곧장 그대로 준비된 용서를 신속하게 베풀어 주시죠. 묻지 않으시죠. 그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감복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리고 그 감동의 경험이 아직도 나의 삶을 지켜주고 유지하는 생명의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그 용서에 대한 감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아 저걸 어떻게 하지?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지나간 생각으로 접어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줘야지 나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열고 기다려줘야지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항상 웃어주면서 저 사람에게 더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럴 때 저 사람이 와서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신속하게 내가 용서해줘야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저들의 죄를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스데반이 보여주었듯이 성령 충만한 아바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목적을 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겸손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나의 운명을 주께 맡길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배우고 또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더 고상하고 더 숭고한 축복의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바디의 삶을 잘 가꾼 결과이겠죠. 이러한 축복의 삶의 차원으로 꼭 들어가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또 재충만하신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죽음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또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다 보니 정말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의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축복에 숭고한 삶의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또 재충만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